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번 총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솔직히 중국으로서는 시 주석이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을 향해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는지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전 세계와 이곳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며 러시아도 같은 선상에서 따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나머지 당사국들과 함께 2030년까지 삼림을 파괴를 중단하고 2억 헥타르 규모의 숲과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삼림 파괴를 근절하기 위해 의회와 공조에 추가적으로 90억 달러 규모의 숲 보호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전 세계 메탄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2020년 미국 배출량 기준의 30% 선 아래로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부유한 국가들이 앞서 공약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총회에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2023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나 아도 단코와 아쿠포 아도 가나 대통령은 2일 연설에서 이 같은 연기 결정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포 아도 대통령은 지원금 이행을 늦추고자 주장하는 나라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속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팔라우의 수랑겔 휩스 2세도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는 존엄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서서히 운명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섬을 폭격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휩스 2세 대통령은 현재 팔라우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20개국이 들고 있는 생명반지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 등을 포함하는 주요 20개 나라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격화되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디온 티모테워스 에티오피아 법무장관은 2일 국가 존립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돼 6개월간 지속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을 명하거나 반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티오피아 반군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TPLF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이어지는 핵심 도시인 데시와 콤볼차, 아마라 지역을 잇따라 점령하면서 수도로 진격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TPLF 측의 내전은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TPLF에 의해 정부군 기지가 공격받았다고 주장하며 병력을 투입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수천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회계연도 수준의 4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순방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을 강조했으나 한반도 관련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6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약 96만 달러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 기업과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기업은 물론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를 허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드레라스 판사는 1일 공개한 명령문을 통해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인 탕신의 미 투자이민 예치금 50만 1,771달러, 그리고 탕신과 남편 리시춘의 예치금 2만 4,209달러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피고 측이 소송의 일체에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즉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며 이들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 자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드레라스 판사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이번에 승인된 몰수 자금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에 대한 공식 공고가 이뤄졌지만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 어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궐석 판결의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 최신 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를 GTE에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 무역은행과 거래를 하고 또 북한에서 받은 돈을 GTE로 전달할 때도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등 여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탕신이 중국 상하이에 세운 일종의 위장회사였으며 탕신의 남편인 리 시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TE의 직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 시추는 2007년 북한 사무소에 발령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북한과 GTE의 중간 거래를 위해 부인을 내세운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GTE 측은 당시 거래와 관련해 2017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8억 9,236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GTE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에 약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안긴 것은 물론 적어도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을 북한에 유입시킨 혐의를 지적받았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계 기업과 중국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환수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외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소재 기업의 자산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자산들이 중국에 예치된 경우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과 탕신 등의 개인 자산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었고 또 탕신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 약 50만 달러도 미국 내 투자처로 이미 넘어오면서 검찰이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관련한 또 다른 소송 3건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연방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8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엔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가 몰수돼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3건의 소송 모두 공식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궐석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이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허가가 내려지는 등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법적 조치가 최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다시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에도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두 차례 실무급 회의를 주재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일 VOA에 그들의 이번 노력이 지난번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eir efforts this time around will be any more successful than their previous efforts. Among
아이론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량의 경화를 확보하는 수단인 북한의 수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거하려 한다며 특히 미국 등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러가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2019년 초안에 담긴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폐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2일 VOA에 중러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The U.S. view is that North Korea has to take additional measures before it can receive sanctions relief. And of cours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안 하고 있기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 완화를 지지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김정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제출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ough there's no likelihood of success, there's another factor that leads them to want to do it now, which is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only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바램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균열을 내고 두 나라의 창피를 주려는 의도라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재 완화를 지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그들은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동맹들 간의 틈을 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larger reason that they're doing it is it undermines U.S. policy in the region against North Korea.
코스 국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압박만을 사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며 동맹을 상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논리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조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 약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y call for official removal of certain economic sanctions. On the other hand, they are
아인혼 전 보좌관은 그들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하나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결의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i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 it's at a time of tension with Washingt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에 너그러워지고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칙이 없고 대체적으로 제재를 싫어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제재가 완화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2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직한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제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영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While it is unfortunate that there's two countries obstructing real progress, we know the way to make this work is with the United States leading.
루제로 전 국장은 2020년 이래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에서 두 나라가 진정한 진전을 방해하고 있지만 미국이 독자 제재를 북한에 가하면서 제재를 선도하고 유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닷새 일정의 유럽 순방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유럽 순방의 마지막 날인 2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만 4차례의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 글래스코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의 산림과 토지 사용 행동 행사에서는 전 세계 산림을 보존하고 토지 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 9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모토인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세계 재건 회의를 주재하며 지속 가능하고 깨끗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B3W 구상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개발 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의 인프라 구상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가 여전히 결과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ing transparent about how we're financing our projects, we offer positive alternatives to debt traps and corruption.
이날 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 배출 감축 행사에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 규모를 30% 줄이자는 서약에 동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청정기술 혁신과 발전 가속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세계 경제 포럼과 함께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저탄소 제품과 청정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선도자 연대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첫날 연설에서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협약 탈퇴로 국제사회의 대응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I guess I shouldn't apologize, but I do apologize for the fact the United States, the last administration pulled out of the Paris Accord.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백신 보급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세계 공급망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G20 정상들이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을 2050년으로 명시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상들은 다만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 방식으로만 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한을 10년 늦춰 2060년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The disappointment relates to the fact that Russia and including not only Russia but China basically didn't show up.
중국과 러시아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에 나서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실망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자신 역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 백신 보급과 관련해선 올해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 70%까지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개별적인 대외 현안으로는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로마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정상들과 함께 외교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공동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이란이 선의와 함께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ame together to reiterate our shared belief that diplomacy is the best way to prevent Iran from gaining a nuclear weapon and we discussed how best to encourage Iran.
4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핵합의 복원회담이 중단된 뒤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는 등의 이란의 도발적인 핵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핵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상황 악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JCPOA 복원을 위해 유럽의 서명국을 통해 이란과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8월 출범한 이란의 새 정부는 이달 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2, 3분 정도 조우했지만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31일 로마에서 회동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21세기 국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파리 기후협약 서명국인 북한도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최일 대사는 1일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진행된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미국이나 한국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북한의 코로나 통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을 지적한 반면 북한은 국경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에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연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4위원회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과 아랍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반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춰야 하며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대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국을 공격한 북한 대사를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고통받는 자국민에게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김 대사에게 자국민에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먼저 자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속개된 회의에서 반론권을 신청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인 국경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앞서 이스라엘이 자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을 언급한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최근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 혹은 국가 전체를 봉쇄하는 등의 전염병 예방 조치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도 북한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건의 보고서가 전면적인 국경 봉쇄, 국내 여행 통제,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 제한 등의 조치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 출석한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 당국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진입자를 사살하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와 더욱 엄격한 이동 통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등 생필품 확보에 필수적인 시장 활동에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에 최우선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중 한 가지를 고르는 선택에 직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종교 박해 실태를 제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청와대는 교황이 방북을 수락했다고 했지만 여건은 2년 전 첫 방북 제안 때보다 나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최근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모든 유럽 국가들의 평양 규제 공간 폐쇄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교황의 방문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교황의 방문 형식 또한 불투명하다며 교황은 각국을 방문할 때 다른 도시들을 찾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북한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이 따뜻한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2일 발언도 워싱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박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Do you realize they have ski resorts in Argentina?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렐로차에 있는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이처럼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입니다. 북한으로선 대외 선전에 이용할 드문 기회이지만 동시에 인권 비판을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는 교황의 행차에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교황 방북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김정은이 교황을 실제로 초청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remain skeptical and doubtful that one that he will even go. I'm doubtful that Kim Jong-un will even make an invitation because Kim Jong-un's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이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9일 교황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시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혀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한국 정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에서의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워싱턴의 인식은 청와대 입장 발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전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교황의 방북이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김정은이 평화를 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의제를 추진하는데 교황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며 나는 이런 가정이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sked how would a papal visit influence Kim Jong-un to pursue peace and to pursue President Moon's peace agenda.
이어 교황의 말과 행동이 김정은을 불량 지도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교황 방문을 그토록 최우선 과제로 삼는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don't see the influence of the Catholic Church or even, you know, the Pope's reputation as a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린 광범위한 정치 경제 현안의 외교력을 극대화해야 할 국제 무대에서 교황 방북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워싱턴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 3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한 데 이어 프랑스, 호주 총리 등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지만 비정치권에서 교황 방북 여부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싱턴 인권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교황의 영향력을 추상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비현실적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다수 포함된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황이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영향력이자 세계적 종교 지도자의 지위와 사명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교황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들 중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안은 바로 자국민 석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ope could be raising the cases of these South Koreans that have been held in North Korea.
201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던 트럼프 행정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민 납북자 송환을 호소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억류 문제를 공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교황이 기독교 선교사가 다수 포함된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끌어낸다면 북한의 대외선전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일시에 잠재우고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진행된 역사적인 방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교황이 억류 한국인 석방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 Pope chooses to do that, I think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look for ways.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에 한국인들이 억류돼 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기독교 목사라며 그들은 교파와 관계없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위해 수감된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권위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South Korean detainees in North Korea, and many of them are Christian ministers.
이어 기독교 혹은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금하고 있는 나라를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며 만약 교황이 실제로 방북한다면 억류 한국인 석방은 매우 가치 있는 의제라고 제안했습니다.
I simply do not envision a papal visit to a country that is imprisoning Christians and people.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에 억류됐던 두 명의 미국 기자들과 함께 귀환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교황청과 북한 간 긴밀한 사전 협력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We've seen instances when, for example,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came back with the two journalists.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제안은 교황이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탄압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에 나서달라는 당부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상징적인 종전과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워싱턴 조야의 오랜 믿음이 담겼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읽거나 비공식 예배를 드리면 수감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황은 북한에서 관용과 평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교황이 만약 북한에 간다면 자신의 정통성과 명성을 위해 인권을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certainly hope if the Pope goes to North Korea that he absolutely must address human rights for his own legitimacy and reputation.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이 유엔에 의해 문서화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기업, 정부,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성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국가를 개방하고 자국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원하는 곳 어디서든 천주교 미사를 봉헌하라고 북한에 촉구하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며 천주교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북한에 갈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be calling for North Korea to open up and allow freedom of movement for its own citizens. And the Pope should be calling for them to be able to have Catholic masses wherever they want. That's what he should be doing.
그러면서 교황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기독교인과 천주교 순교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ope should be doing what he can to help the underground church and speak out on behalf of the Christians, the many Catholic martyrs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특히 14년 전 미국 개신교계 지도자 릭 워렌 목사의 방북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무산된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당시 한국 대통령은 워렌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불안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해줘야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워렌 목사는 다음에 평양에서 부흥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방북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집회를 가진 미국의 종교 지도자로는 1992년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 방북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다가 흐지부지 됐던 남북한 산림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보건협력은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지만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흐지부지된 산림협력을 북한에 다시 간접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중에 해외 감축분이 약 5%이고 남북한이 산림보건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모두의 이익이라며 북한 측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산림협력을 제안한 글래스고 총회장에는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문 대통령 연설을 끝까지 청취했지만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무대를 활용해 남북, 나아가 미북 대화 제기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고 산림협력은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면서 또 북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 결국 지금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고 또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계획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불법 개간과 마구잡이 벌목을 행하면서 산림 황폐화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북한은 전체 산림의 약 28%가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산림 벌목 현황을 조사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는 2001년에서 2019년까지 북한에서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축구장 33만 개에 해당하는 약 23만 3천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나무를 팔아서 식량과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돈으로 받아가지고 경제 그 활성화에 필요한 원료나 이런 자재, 설비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국경연선 지대, 북부 내륙 지대, 산악 지대에 있던 좋은 나무들이 거의 다 찍어서 팔리고 있고 지금도 목재는 계속 중국에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래 산림 복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2014년부터 임농 복합 경영 전략, 2015년부터는 산림 조성 전망 계획 등 10개년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그러나 헐벗은 산들이 수년간 빗물에 영양분이 있는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 내리는 비양이 남북한이 똑같이 내려도 남쪽은 흙의 피해를 안 보지만 북쪽은 3배, 4배, 5배의 피해를 봐서 산에 있는 흙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지금 황폐화된 산은 거의 이제 돌하고 모래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산림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사안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한국 측의 제안에 냉담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한국 정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본질 문제입니다.
본질 문제는 북미 관계고요. 대북 제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뭘 합의해도 이게 진전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중 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 요구하는 그 내막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산림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의 한국 측의 이번 산림협력 제안이 북한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산림이 주요 자원인 북한에게 산림복구는 산업활동에 쓸 경제림의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림 녹화량이 면적이 늘어나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탄소와 관련된 그 의무량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제외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해준다든가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호응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어떻든 산업용도 생각을 할 테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경제림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큰데 그런 측면에서 협력하기도 매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죠.
조충희 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목재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한다며 이 또한 산림복구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공군이 GPS 유도폭탄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GPS 유도폭탄이 북한의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공군이 GPS 유도폭탄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부품의 해외 구매를 결정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공군이 운영 중인 GPS 유도폭탄의 관통 성능과 정밀 유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구성품을 조달할 해외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0파운드급 GPS 유도폭탄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관통형 공탄체와 파편형 탄체 등을 구매하기 위해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업체들과 계약할 방침입니다. GPS 유도폭탄은 스마트 폭탄으로 불리며 지난 1972년부터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된 정밀 유도병기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 공군은 합동 정밀 직격탄과 유사한 개념을 갖춘 한국형 GPS 유도폭탄을 지난 2006년부터 국방과학원 등이 개발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GPS 유도폭탄이 유도키만 달아주면 목표물을 한 번에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중동 등에서 다양한 군사작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GPS 유도폭탄 성능 개선이 한국, 특히 공군의 군사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국방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북한 억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GPS 유도폭탄이 어떤 목표물이라도 파괴하도록 구한데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intended to destroy any target, so it could be used against North Korean command and control bunkers, which may or may not include Kim Jong-un. It can be used against military targets.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는 지휘 통제소나 벙커 같은 다른 군사적 목표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모든 목표물에 대해 GPS 유도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2일 VOA에 정확도가 높은 GPS 유도폭탄의 장점 중 하나는 해외에 있는 적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at's one advantage of high accuracy is the ability to decapitate a foreign adversary. But I would just observe that in general there has been a trend over the last 30 years to so-called smart bombs.
일반적으로 약 900kg에 불과한 GPS 유도폭탄의 경우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수적인 피해 위험도 적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위인 기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방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해당하는 위성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대미 교착 상태의 장기화로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1년 10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이 예정돼 있고 한국도 내년 5월 위성 로켓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된 만큼 북한도 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2월 16일이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4월 15일입니다. 대화 재개 조건으로 이중 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누리호 2차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는 명분으로 쏘아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등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주권국가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책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위성 로켓을 쏠 경우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의 이중 기준 철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공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 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며 가까운 기간 내 군사 정찰위성을 운영해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전략 도발을 통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삼고 있는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또는 미한 연합훈련 영구 폐지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미국이나 한국이 그냥 받아들이진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전략 도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그 시점과 관련해선 일단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통제되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하나 그 시기가 주목되는 거는 내년 2월달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3월 한국 대선이 있으니까 또 그 기간에서는 약간의 관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좀 정리된 상황에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시기도 그 정도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나 한국의 대선이 있는 내년 2월과 3월에 임박해선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서기 어렵다며 국면 전환용 전략 도발이 이보다 앞선 올 연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주년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군 총사령관 취임 10주년이 들어있는 다음 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대미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리한 조건 선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한국이 도발에 빌미를 준다면 조기에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북한 나름대로 고민을 할 텐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을 하니까 다시 미국이 양보를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입장도 있고 또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는 분위기라면은 북한이 더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단거리 미사일 계속 발사하면서 북한 체제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화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지난달 국방무기전람회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의 시험을 계속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향후에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서 신형 무기들의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세와 조건에 따라 이번 전람회에 전시했으나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전략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9년 11월 3일
청나라의 임칙서가 영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고 영국인들의 아편을 모두 불태우자 영국이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영국에 차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청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차의 양이 많아지자 영국은 차 수입을 결제할 은이 부족하게 됩니다. 영국은 부족한 은을 메꾸기 위해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82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내 은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는 외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토록 명령했고 영국인들의 아편 거래를 차단, 영국인들을 내쫓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군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나라는 영국을 이기지 못했고 1942년 아편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의 홍콩 섬이 영국 땅이 됐고 184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57년 11월 3일 소련이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에 개를 태워 우주로 발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한 달 만에 일이었습니다.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세웠고 우주에서 생명체의 물리적 반응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인이 없는 개 라이카를 우주선에 태워 보낸 것이었습니다. 라이카는 움직일 수 없게 우주선 안에 묶여졌고 몸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호장치가 부착됐습니다. 또한 우주선에는 라이카가 우주에서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산소도 공급됐습니다. 스푸트니크 발사 후 소련은 라이카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체 신호를 보내왔지만 불가피하게 독극물이 든 음식을 먹게 해 숨을 거두게 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후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된 후 약 7시간이 지난 뒤 과열과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구한말인 1902년 12월 22일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주 대륙에서 정착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의 후손이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한인 사는 신분은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부터 미국 내 독립운동가들,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태권도 대부 이중구 등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미주 한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